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할레드 메가헤드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카이로 남부 헤란 지역 내 마르미나 콥트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 가운데 한 명은 보안당국에 의해 즉각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은 콥트 교인들입니다. 콥트 정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헤란에 있는 가게에서도 별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콥트 교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교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계속 유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과 함께 중국이 북한에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간 유류 밀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충인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중국 선방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환적했다는 보도에 관해 조사했다며 관련 선박은 올해 8월 이후 중국 항구에 정박한 적이 없고 중국 항구를 출입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무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약 600톤의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방어 체계 2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은 30년 전 양국 간 체결한 군축협정인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일본 간 군사적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우선순위에 모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평화협상 등 전반적인 러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내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슈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최근 러시아가 계속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핵 또는 재래식 미사일의 제조와 시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콥 주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라고 의회에 명령했습니다. 남아공 헌재는 오늘 야당이 앞서 의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의회가 주마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공적 자금을 자택 개보수 비용에 사용했다는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자프라 헌재 재판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규칙을 세울 의무가 있다며 의회가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탄핵 절차를 위한 규칙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를 비롯한 1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저녁 7시쯤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해 건물 위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외 부상자 중 4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12명을 구조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브롱스 동물원과 포담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새 대통령에 축구 영웅인 조지 웨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웨아 후보는 지난 26일 실시된 라이베리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다음 달 앨런 존슨 설립 후 현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언론 기구를 통해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 핵포기 협상에 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중재할 위치에 있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할 역량도 없다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오후부터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계속 유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북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에서 수천 톤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 등 화물을 해상에서 밀거래하는 현장이 미 정찰 위성 등에 잇따라 포착하고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한국과 일본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선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또 지난 22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 2379호 제9조에도 북한이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기만적 해상 운송 행태로 석탄이나 다른 금지된 물품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 핵포기 협상에 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면서 중국에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의 27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는 나는 우리의 외교가 자랑스럽다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 등 중요한 국제 현안에 앞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국제적인 고립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진지한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북한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위해선 그럴 만한 수고를 해야 한다면서 협상 재개에 앞서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독자적 대북 압박을 촉구해왔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과 북한 노동자 추방 조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조치로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수출 수입을 대략 90% 줄였다며 이는 많은 경우 불법 무기 자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그 대신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유엔 안보리가 석탄, 철광석, 해산물, 섬유 등 다양한 북한 상품의 수출을 금지시킨 것을 포함하는 초강력 제재 3개를 채택했다는 예를 성과로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설득시켜 북한의 결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특정 북한 상품의 수입 금지와 제재를 가했지만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 외에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립, 국제 테러리즘 퇴치 의지를 밝히고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 관계에 대한 우려와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유혹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면서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 행위로 규정한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KB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6월 1일 B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올해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압박과 제재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올 한 해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자, 2017년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말인데요. 올해는 북한이 그야말로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된 한 해였죠.
예,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표가 첨예하게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이 목표였지요.
예.
결국 2017년 북한 뉴스의 키워드는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북핵 문제 전면에서 뭐랄까요? 그야말로 맹활약을 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28일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관련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의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가리켜 현행범으로 잡혔다며 경고한 겁니다.
예.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발언 전면에는 늘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뿐 아니라 각종 연설과 회견 등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화염과 분노 발언,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유엔 총회 연설,
예.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비하하는 등으로 대북 정책의 주역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또 한때는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영광이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북한의 도발과 우협이 계속되자 강경 일변도로 돌아선 겁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사령탑이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뭐 면박한 것.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예,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 개화 중이라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시간 낭비라고 비판하는 매우 드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전략 수단으로 줄곧 유지되어 온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올 한 해를 짚어보는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일찌감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7차례에 걸쳐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됐고요.
예.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올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이게 전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기간에 쏘아올린 미사일 수보다 많은 거라면서요?
예, 그만큼 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에 매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북한 정권 사상 처음으로 개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깡패 등으로 부르면서 사상 최고의 조치를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전면에서 이렇게 말폭탄을 주고받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북핵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만 높였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맞섰으니까 손해날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내부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키워드는 제재인데요. 결국 유엔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례 없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죠?
예,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맞선 1718호를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모두 10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예.
그중 4건이 올해 채택됐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외교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깊어가는 형국입니다.
네.
이 결국 한반도 정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새해에도 트럼프와 김정은, 제재는 북한 뉴스의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2017년 북한 뉴스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중재할 위치에 있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할 역량도 없다고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한 블룸필드 전 차관보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북한 문제에 부쩍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해 이 북한을 고객처럼 대하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가 미북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의도는 뭘까요?
It's hard to know, but if you look at Russia's motives, they do have a lot of North Korean.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유엔이 최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일정 기간 내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됐고요. 이분만 봐도 러시아는 유엔 결의 이행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미북 대화에 러시아의 중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에 분명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북 접촉에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ell, if the question is what will persuade North Korea that it is in its interest to talk,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마치 고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북 접촉에 러시아가 역할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Well, one example might be drawn from the Middle East where Russia has
중동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 평화 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인들에게 어떤 혜택도 갖다 주지 못했고요. 결국 러시아는 외교적 절차에 발동을 걸었지만 반인륜 범죄에 참여했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민간인들을 위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과거 외교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그런 업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 중국 대 미국, 일본 구도가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So whether Russia and China would be in combination against American interests, I think that it's fair to say
미국의 이익에 대항해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등 특정 문제를 놓고 전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여전한 딜레마는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어떠한 종류의 유인책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미래에 대해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과도 그렇고요. 러시아가 이 과정에 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사드 등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와 보조를 맞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굳건한 미한 동맹이라는 공식 기조 이면엔 미국 정부의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that even though there are some ups and down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양국 관계에 기복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강하고 질긴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 동맹도 강하고요.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조정돼야 합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더 결단력 있고 추가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과 진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우호적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가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 나오기도 하는데요.
Any suggestion that North Korea's transactions in the world
저는 북한의 경제 거래가 지속되게끔 하는 어떤 제안도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 확산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된다는 정보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북한의 불법 경제 활동을 제어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든 우려를 자아낸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는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과 조금 더 유화적이고 개방적인 노선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한다면 북한이 한국의 성공에 노출됐을 때 심오한 효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경제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키는 효과죠. 그래서 때때로 북한이 외부 세계에 노출되도록 하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협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지난 행정부 당시만 해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한반도 통일을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은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t's a little bit hard to characterize this administration on the one hand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어떤 것보다도 위협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행정부에서 외교 또는 외교를 위한 외교를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위협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한 가지 공식만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며 충분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는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ose statements have implications for what the plan of action is.
미국의 행동 계획이 무엇인지 시사한다고 봅니다. 문제를 불러오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는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대본을 따라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체를 북한 한쪽으로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제쳐뒀고요. 1차적인 문제는 북한의 위협입니다.
미 전현직 관료들 사이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I personally don't want to contribute to any conversations about military.
개인적으로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이 억제될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군사 충돌 시 북한 정권은 형편없이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적대 행위를 벌이든 극도로 무모하고 위험한 움직임이 될 겁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가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미국의 군사 역량은 이미 상당합니다. 만약 북한이 적대 행위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놓기 전에 그런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수뇌부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주권국가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Well, of course the United States has the ability to target anything they want in North Korea, although there may be things buried.
물론이죠. 미국은 원하면 북한에 무엇이든 겨냥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미국은 당연히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조치를 취할 때 미북 간 군사 충돌이 제어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군사 조치를 취하는 순간 전쟁이 개시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군사 행동을 생산적 방법으로 장려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승리를 거둘 테지만 승리자에게도 기회 비용은 크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까요?
So my preferred policy is a structured planned build-up.
제가 선호하는 정책은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미사일 방어에 주력하는 것을 더 타당한 자기 방어 행동으로 여길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괌에서 일본까지 태평양 라인을 따라 미국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해군 자산을 재배치하는 2, 3년간의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중국이 환영할 시나리오는 아니겠죠. 그런데 김정은은 괌과 미 본토에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동맹 국가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미국에 대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even want to speculate on that because if there's ever an escalation tha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추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냉전 당시에도 미국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위치에 놓는 수준의 고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파괴 단계로 상황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추측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블룸필드 전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로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북한의 탄저균 공격 위협이 부각된 가운데 미국의 세균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협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저균은 대량 살상용도보다는 밀폐 공간에서 사용할 테러용이라는 분석인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진행한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탄저균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격 방법으로 일축했습니다. 프레드릭 사우스윅 플로리다 대학병원 전염병 전문의는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한 공격이 가능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No, no, would not. It is very hardy and standard decontamination methods won't use but high heat.
ICBM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이 탄저균을 파괴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탄저균 권위자인 마틴 휴 존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교수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You have a problem when you put such a load in a rocket, dispersing it at the other end, because the explosion.
로켓 끝부분에 탄저균을 탑재한다면 발사에 필요한 폭발로 인해 상당한 양의 탄저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주변국들을 탄저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탄저균 공격 위험을 보여줄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 real risk exists. It's all projected.
사우스윅 박사는 운반 수단의 한계를 들며 탄저균 공격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Hard estimate. It depends on how it's delivered. It's pretty tricky to deliver a homogeneous aerosol.
탄저균 홀씨 혹은 포자와 같은 형태의 물질을 운반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아울러 농약 살포 비행기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공격은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는 공격이며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윅 박사는 이런 이유로 탄저균은 대량 살상 용도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테러에 더 적합한 생물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사 등의 편지 방식으로 보내진 탄저균으로 5명이 숨진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So it was really a very few people that died, but it created a great fear. And that
사우스윅 박사는 당시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매우 적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저균 공격으로 큰 공포를 일으킬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등 더욱 파괴적인 무게가 있는데 굳이 탄저균 공격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안 립킨 컬럼비아 대학교 전염병학과 교수는 탄저균 공격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추가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립킨 교수는 북한 탈북병사의 몸에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된 것만으로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화하고 비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군인들 역시 탄저균 백신을 접종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휴 존스 교수는 북한 병사의 항체는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추가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적으로 항체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아직 항체가 발견된 탈북 군인이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우스윅 박사는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was pretty technically tricky. You have to coat. The problem is if the
공기 노출 시 균을 보호할 코팅 작업을 거쳐야 하며 호흡기로 흡입될 정도의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갖출 수 있는 기술이라며 탄저균을 무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오존오프 보스턴대학교 환경보건대학 명예학장 역시 일반적인 사람이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국가가 나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 VOA는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순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논의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n estimated 100,000 North Koreans suffer in gulags, toiling in forced labor.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노동과 계속되는 기아, 성분에 따른 차별, 외국인 납치와 종교 탄압,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해외 정보 차단 등 끔찍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올해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그 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ll freedom-loving people care about the suffering that's occurring in the Kim dictatorship. And he went into specific detail.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 독재하에서 초래되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도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를 핵과 생화학 무기에 투자한다고 지적했고 또 북한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자비한 독재 국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로 비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지난 1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Through the export of workers abroad to earn hard currency and the use of forced labor at home, the regime uses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는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등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헤일리 대사는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별도로 강제 북송 피해 탈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북한 정부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대북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권 침해 관여 혐의로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무부의 스캇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end, we are sending, I think, a signal to such officials.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당국자들은 숨을 수 없으며 미국은 그들을 찾아내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은 끔찍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비어 씨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sponsored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국무부의 캐티 나이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human rights issues are not forgotten when international community speaks about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권 문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5235-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요, 외국 기업들을 위해서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인세를 내리는 미국으로 자본과 투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처방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예.
이탈리아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고요. 엘라바마주가 최근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식 확인한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부를 비롯한 중국 경제 관련 부처 네 곳이 함께 오늘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서 외국 기업들의 원천 징수제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같은 조치를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관계 당국에 덧붙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의 성장과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원천 징수세라는 게 어떤 건가요?
중국 정부가 기업들로 받는 세금, 이 법인세율이 25%인데요. 이 가운데 10%를 영업이익에서 원천 징수, 그러니까 규모와 실적에 상관없이 미리 거둡니다.
예.
나머지는 과표 구간에 따라 부과하는데요. 이 원천 징수 세금을 받지 않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중국 당국은 외국인 투자를 붙잡아두려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이 뭘까요?
네, 미국이 내년부터 이 법인세를 크게 내려서 기업과 투자가 빠져나갈 것이 우려된 데다가 따른 그런 응급 처방인데요.
예.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이달 초에 미국의 감세 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 직후에 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재정과학연구소가 추가로 세율을 조정해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예.
오늘 조치는 이 같은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많이 내렸죠?
네, 미 의회가요 지난주에 기업 투자를 늘리고 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내리는데요.
예.
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중국 법인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이 자금도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주요 국가 가운데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업들에겐 부담이었는데요.
예.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정부 규제도 심화되는 와중에 세금을 내리는 미국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네. 중국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법인세 표준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증치세, 부가가치세, 또 영업세, 토지사용세 같은 관련 세목에 추가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외국 기업은 이 사회보장기여금, 교육재정분담금을 비롯한 다양한 명목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
자, 이 같은 준조세 형태를 포함한 부과 항목이 한 18개 달하고요. 이것들을 모두 합친 실질세율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높아지는 건가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이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유리를 납품하는 그 푸야오 유리공업의 차오더왕 회장이요. 최근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경쟁사보다 세금을 35% 더 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미 의회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이었고요. 푸야오가 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세 부담은 훨씬 크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기업이나 이제 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는 이 중국 당국의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 당국은요, 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놓은 세제 혜택에 조건이 붙은 게 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원천 징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 기업들이 수익을 중국 내에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투자 분야도 기업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중국 정부가 지정한 부문으로 제한됩니다.
어떤 부문들을 재투자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중국 상무부가 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과 그 제한하는 산업, 아예 또 외국 자본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산업을 정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운용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그 장려 산업에 투자할 때만 10% 원천 징수 면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은 철도, 광산, 농업, 환경보호, 노인간병, 또 주식투자 등 이렇게 한 348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이런 재투자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업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세제 혜택 조건으로 내세운 재투자 분야 상당수가 수익 전망이 어둡거나 불안정한 산업 기반으로 중국 내부 자본은 투자를 꺼리는 부분인데요.
예.
철도만 하더라도 사회 간접 자본이자 그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광산과 농업은 또 세계적인 하향 산업입니다.
예.
또 환경보호와 노인간병은 아직 수익이 검증되지 않은 분야고 주식 투자는 시장 변동성이 또 강한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해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제 파올로 젠틀리니 총리의 제청에 따라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상하원 해산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이어 열린 총리 주재 강요회에서 내년 3월 4일 선거를 치러서 새 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6월 영국 또 이어서 9월 독일 총선에서 크게 세력을 넓힌 극우파와 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정파가 이탈리아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인 이탈리아에서는 의회 다수 정파가 정부를 꾸릴 권한을 갖는데요. 현재 집권당은 중도 좌파 민주당입니다.
예.
오는 총선은 현 집권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그 정당 중심의 중도 우파 연합 그리고 극우 포퓰리즘 정파 오성 운동 간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데요.
예.
어느 쪽도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 헝 의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로이터 통신이 전한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이 오성 운동이 28%, 민주당이 23%,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16%를 득표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포퓰리즘 정파 오성 운동이 가장 지지율이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성 운동은 이 기성 정치권의 부패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코미디언 출신 제노바 베페 그릴로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대안 정당인데요.
예.
반난민 정책과 유로존 탈퇴 등 극우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럽연합 체제에 반대해온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이 극우파 세력들이 집권도 할 수 있을까요?
오성운동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집권 또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예.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이 북부동맹 이탈리아 형제당과 손잡은 그 중도 우파연합이 의석수 총합에서 앞설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중도 우파 연합의 지지세를 모두 합쳐도 40% 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이탈리아에서 계속된 정치 불안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탈리아는 왕정을 폐지하고 지난 1946년 공화정을 공식 출범했는데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64번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치러진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더그 존스 후보의 승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엘라베마주의 존 메릴 주 총무장관과 KIB 주지사 스티브 마셜 주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존스 후보를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당선인으로 인증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예.
존스 상원 당선인은 다음 주에 상원의원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존스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직전에 이 발표를 미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가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선거 결과를 확정을 연기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예.
무어 후보는 27일 주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번 선거는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어 후보 측은 앨라바마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제퍼슨 카운티에서 예상 밖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카운티 내 20개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따라서 무어 후보 측 변호사는 선거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또 앨라바마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측이 예정대로 당선인을 확정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릴주 국무장관이 그 발표에 앞서서 무어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뭐 표차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재검표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2%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존스 당선인이 2만 표 넘게 더 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 법은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표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만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재검표가 필요 없는 격차로 또 승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무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 후보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장이었던 무어 후보가요. 강경 보수파의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으로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공화당 측 상원 의원 후보로 선거운동을 펼치던 중에 과거에 젊은 시절에 10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이후에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뤘는데요. 하지만 무어 후보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끌어냈지만 결국 지난 12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스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0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3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오후에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네, 12월 29일 금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할레드 메가헤드 이집트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카이로 남부 헤란 지역 내 마르미나 콥트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 가운데 한 명은 보안 당국에 의해 즉각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8명은 콥트 교인들입니다. 콥트 정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헤란에 있는 가게에서도 별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콥트 교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 교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계속 유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표현과 함께 중국이 북한에 유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간 유류 밀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충인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중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환적했다는 보도에 관해 조사했다며 관련 선박은 올해 8월 이후 중국 항구에 정박한 적이 없고 중국 항구를 출입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홍콩 선적 전박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무어호가 지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약 600톤의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방어 체계 2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은 30년 전 양국 간 체결한 군축협정인 중거리 핵전력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일본 간 군사적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우선순위에 모순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평화협상 등 전반적인 러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내각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시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최근 러시아가 계속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핵 또는 재래식 미사일의 제조와 시험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콥 주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라고 의회에 명령했습니다. 남아공 헌재는 오늘 야당이 앞서 의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의회가 주마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공적 자금을 자택 개보수 비용에 사용했다는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자프라 헌재재판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규칙을 세울 의무가 있다며 의회가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탄핵 절차를 위한 규칙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를 비롯한 1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저녁 7시쯤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해 건물 위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외 부상자 중 4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년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새 대통령에 축구 영웅인 조지 웨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웨아 후보는 지난 26일 실시된 라이베리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다음 달 앨런 존슨 설립 후 현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라이베리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웨아 후보는 61.5%의 득표율로 38.5%를 기록한 조셉 보아카이 현 부통령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